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에 석유를 공급한 한국 선박이 한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오늘 해경이 최근 남북교류협력법과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제주선적의 선장과 관리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해경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2017년 9월 10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 두 척에 경유 4,320톤을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입출항 신고도 허위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는 회원국이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해당 선박을 납포 검색 동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워싱턴에서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고위급 협상을 재개합니다. AP통신 등은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 등 미국 측과 오늘부터 협상을 벌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서로에 대한 관세 부과 등으로 무역 갈등이 촉발된 이후 양측이 공식 협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아홉 번째입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종 합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철회 여부와 합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마련 등이 막판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진전이 있었지만 회원국들이 더 많이 부담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자신의 압박이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 증가로 이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취임한 이후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이 추가로 1,400억 달러 늘었고 내년까지는 적어도 1,000억 달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독일은 GDP의 1%가량만 지출하고 있다며 충분한 부담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토는 2014년 정상회의에서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까지 책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휴양지인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 불법으로 잔입하려던 중국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장유징이라는 이름의 중국 여성이 지난달 30일 거짓말을 해 리조트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통제구역까지 불법으로 접근한 뒤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이 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이날 보안 검색대에서 수영장에 간다고 말했으며 경비요원은 여성이 회원일 것으로 생각하고 들여보냈습니다. 이후 접수대에는 저녁에 열리는 유엔 중국계 미국인 협회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여성 이 횡설수설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비밀 경호국 요원이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이 여성은 여권 2매와 휴대전화 넉대, 컴퓨터, 악성 코드웨어가 깔린 휴대용 저장장치 등을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 선거당국이 집권 정의개발당이 이의를 제기한 이스탄불의 일부 선거구에 대해 재검표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39개의 이스탄불 선거구 중 8개 선거구에서 재검표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끄는 정의개발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스탄불과 수도 앙카라 시장선거 개표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바이람 셰노자크 정의개발당 이스탄불 위원장은 개표 과정에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됐으며 해당 선거구에서 무효표로 분류된 31만 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잇따른 의회 통과 실패로 정치적 위기에 놓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야당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 장관은 오늘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와의 대화에 전제 조건은 없다면서 양측 모두에서 타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3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외교에 진전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준비가 돼 있다고 UN NPT 강화회의에서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의 탈북민 단체들이 미 국무부의 지원을 얻는 과정과 절차가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북부 산지에 밤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는 10도에서 2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3m, 서해에서는 0.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외교에 진전을 낼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로 지칭하며 동맹과 미국의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 외교에 진전을 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secretary yesterday was basically making clear again that the United States is ready to proceed. Our efforts are ongoing.
폼페오 장관은 미국이 진전을 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했으며 미국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으로 전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협상에 낙관적 발언을 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앞선 1일 펜실베니아 지역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3차 미북 정상회담을 몇 달 안에 열길 희망한다며 그래야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즉 FFVD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allies,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Japan, and all future actions are something that we do in close coordination.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이어 미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어떤 미국의 조치도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마크 에스퍼 미국 육군 장관과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은 북한을 미국 안보의 위협으로 다시 지목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격적으로 군을 현대화하는 한편 이란과 북한은 영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정권 생존을 위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면서 미국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서면 답변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국익과 동맹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군의 한국과 일본 주둔으로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일 미한 동맹이 국방부의 주요 관심사라는 제목의 미한 동맹 관련 자료에서도 미 당국자들이 독재자인 김정은은 한국과 일본 등 영내 미국 동맹에 대한 위협으로 지목해왔다며 미군의 한국 주둔은 이런 위협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2만 8,500명은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됐다는 Fight Tonight 준비 태세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해 최신 군사 기술을 한반도에 도입하는 사례라면서 사드는 준비 태세 강화뿐 아니라 다층 미사일 방어 능력을 제공하고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며 대기권 안팎에서 날아오는 발사체를 파괴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 등 정부 주도의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제재의 영향을 체감하면서 국가 주도의 범죄 행위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 BOA에 북한의 국가 주도 범죄 행위에는 사이버 작전이 포함되며 이는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려는 목적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그 밖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들은 전 세계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과 세계 경제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해킹 역량과 미 국가 안보에 미칠 파장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최근 북한의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을 지적하는 미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 장관은 지난달 18일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열린 국가안보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2년간 우리는 북한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150개 나라에 뿌려지면서 의료체계가 인질로 잡히고 공장들의 가동이 중단되는 걸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지난 2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이뤄진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이버 공격은 중국으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라 이란과 북한 등 많은 나라로부터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 나카손의 사이버 사령관은 지난 2월 중순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거의 비등한 수준의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이란과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 의회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제재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7일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적시한 사이버 외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폼페오 장관과 문우신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정권과 연루된 해커들이 미국과 유럽 회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는 보도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연루자를 파악해 제재 대상에 올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과 환적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제3국 선박을 대거 지목한 가운데 이 중 일부 선박들이 선박 간 환적의 주요 거점으로 수십여 차례 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깃발을 단 루니스 호를 비롯한 여러 선박들이 목적지 항구 대신 공해상에 갔다가 되돌아온 행태의 항적 기록이 포착된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1일 미 재무부가 국무부와 해안경비대와 공동으로 발행한 대북 해상거래 주의보에는 북한 선박과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18척의 이름과 국제해사기구 IMO 번호, 선적 정보가 공개돼 있습니다. 이들 선박들이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북한 유조선들과 거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입니다. BOA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을 통해 이들 선박들의 지난 1년간의 움직임을 확인한 결과 이 중 최소 7척의 선박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운항 기록이 포착됐습니다. 선박 간 환적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가장 많았던 건 한국 깃발을 단 루니스호입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1일 한국 여천항을 출발한 루니스호는 다음 날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서 약 200km 떨어진 동중국해 공해상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후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한 신호가 포착되지 않던 루니스호는 사흘 뒤인 15일 같은 지점에서 신호를 보냈고 18일과 26일 추가로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위치 정보가 확인됐습니다. AIS 신호만 놓고 보면 루니스호는 당초 차항지로 신고한 싱가포르에 입항하지 않은 채 2주 동안 공해상 같은 자리에 머물렀던 겁니다. 이후 루니스호는 북부 해상을 향해 운항을 시작해 같은 달 29일 한국 울산항에 도착합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루니스호는 당시 동중국해에 도착하기 전 한국 여천항에서 석유를 실었고 차항지, 즉 목적지는 싱가포르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마린트래픽 자료에는 이 기간 루니스호가 싱가포르에 입항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루니스호는 지난해 5월에도 최소 두 차례 동중국해 공해상에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기록을 남겼고 6월에는 타이완에서 북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해상에서 두 차례 머물다 한국으로 기수를 틀었습니다. 또 8월엔 동중국해 인근 해역으로 향하던 중 AIS 신호가 끊겼으며 12월엔 저우산 섬 인근 해역에 머물다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을 하지 않은 채 되돌아갔습니다. 루니스호가 머물다가 돌아간 동중국해 공해상과 타이완 북쪽 해상, 저우산 섬 인근 해역은 모두 재무부 등이 보고서에서 주요 환적지로 지적한 곳과 일치합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7월과 8월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 두 척이 중국 저우산 섬 인근 해역에서 발견돼 이들 선박들에 대한 억류 여부가 주목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들 선박들은 약 일주일간 모습을 드러낸 후 사라졌었는데 이후 재무부의 보고서를 통해 이들 선박들이 있는 위치가 주요 환적 장소 중 한 곳이란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루니스호가 차항지로 보고한 항구에 실제 기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루니스호는 매번 한국 항구를 떠날 때마다 한국 항만청에 차항지를 싱가포르와 베트남, 해상구역 등지로 신고했습니다. 횟수로는 싱가포르가 가장 많았는데 마린 트래픽 지도에 따르면 이 기간 루니스호는 싱가포르는 물론 베트남에 기항하지 않았습니다. 마린 트래픽의 위치 정보 자료는 일부 지역에 따라 수분 혹은 수시간 단위로 일부 항적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 거리에 항구로 항해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항적이 포착되지 않는 경우는 AIS를 의도적으로 껐을 때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운항이 가능한 싱가포르 항구를 방문하면서 AIS를 껐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싱가포르의 기항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BOA는 마린 트래픽 자료의 오류 가능성에 대비해 싱가포르 항만청에 루니소의 입항 기록이 있는지를 요청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루니소는 석유 등 유류 제품을 실을 수 있는 6,500톤급 유조선입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유기준 의원은 루니소가 매출항 때마다 한국에서 약 6,500여 톤의 석유 제품을 적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유연 사무실이 BOA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루니소가 공해상으로 향할 당시 한국해양수산부에 신고한 정유 제품 적재량은 6,300톤에서 6,500톤 사이였습니다. 유 의원은 루니소가 2017년 이후 한국에서 총 27차례에 걸쳐 정유 제품 16만 5,400톤을 싣고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 울산에서 출항한 5차례 중 4차례는 출항 시 차항지를 해상구역으로 신고해 항만 운영 시스템상으로 과연 이 제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니소의 선주인 A사 관계자는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루니소의 운영은 용선회사, 즉 A사로부터 선박을 빌린 D사가 담당하고 있다며 현재 D사는 또 다른 싱가포르 회사에 재용선을 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D사에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루니소가 해상에서 바지선 등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며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 관계당국의 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싱가포르에 기항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를 차항지로 기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 대신 2017년까지 인도양에서 운항하던 선박이며 현재 싱가포르의 재용선이 됐다는 내용만을 설명했습니다. BOA는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D사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의보에 등장한 선박 중 환적 행위로 의심되는 항적을 보인 또 다른 선박은 토고 깃발을 달았던 찬퐁호와 파나마의 카트리노, 싱가포르의 시탱커 2호, 선적이 불분명한 샹위안 바오호와 러시아의 탄타로와 비타이 아즈호 등입니다. 이 중 찬퐁호는 한국 부산과 타이완 등을 거점으로 운항하며 동중국해 공해상에 여러 차례 머문 흔적을 남겼고 카트리노도 부산과 울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드나들며 최소 한 차례 중국 상하이 인근 해역에 갔다가 되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트리노는 지난 2월 선박 수리를 목적으로 부산에 입항해 현재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국제회사기구의 선박 정보자료에 따르면 카트리노는 DOYOUNG, 즉 두영 혹은 도영이란 이름의 회사가 소유한 선박입니다. 이 회사는 한국 혹은 중국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회사의 소지지는 마샬 제도였습니다. 시탱커 2호의 경우 지난해 7월과 10월 최소 한 차례씩 저우산 인근 동중국해로 운항하던 중 갑자기 항적 기록이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샹위안 바오호와 탄타로 등도 항적이 없다가 타이완과 러시아 해역에 들어서면서 AIS 신호가 포착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들 모두 환적 의심 장소 인근을 운항하면서 AIS를 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울러 마린 트래픽의 환적으로 의심되는 항적이 포착되지 않은 나머지 선박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운항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운항 기록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이들 선박을 환적 의심 선박으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국무부는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일부 선박들의 움직임이 포착된 데 대한 BOA의 질의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선박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질문에는 추가로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2월 북한의 해상거래와 관련된 10페이지 분량의 주의보를 발표한 뒤 이를 19페이지 분량의 주의보로 갱신했습니다. 올해 갱신된 주의보에는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이 이뤄지는 4개 해역은 물론 북한 선박과 환적을 한 선박들이 이를 전후에 기항했던 한국 14곳이 명시됐습니다. 아울러 불법 환적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18척의 제3국 선박과 더불어 유류 환적이 가능한 북한 선박 28척과 석탄 운송이 가능한 49척의 선박 정보도 공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판매되거나 공급할 수 있는 연간 정제 유량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보는 지난해 북한이 공해상에서 조달한 정제유를 263차례 북한 유조선을 통해 북한의 항구로 옮겼다며 이를 토대로 볼 때 북한은 378만 배럴의 정제유를 수입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안보리 핵 확산 금지 조약 강화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과 완전하고 확인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 즉 CBID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핵확산 금지조약 NPT 강화를 위해 개최한 장관급 회의에서 불법으로 핵을 개발한 북한을 향해 회원국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가 핵 비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북한도 핵 야욕을 접고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표로 참석한 앤드리아 톰슨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일치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States must also be united in demanding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 시점까지 유엔 회원국들은 단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보다 더 강한 어조로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 즉 CVID를 촉구하면서 섣부른 제재 해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Celle-ci doit mettre en œuvre le démantèlement complet, vérifiable et irréversible de ses programmes nucléaires et balistiques conformément aux résolutions de ce conseil. Les sanctions pourront alors être levées.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폐기해야 하며 그 후에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북한의 공산권 우방이었던 폴란드 역시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강조하며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On the Korean Peninsula, a lasting peace will not be achieved withou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의 비핵화 없이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월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교장관은 북한처럼 NPT를 탈퇴하고 핵을 개발한 선례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It is simply unacceptable for North Korea to become the first country to establish itself as a nuclear power by openly violating the NPT.
북한이 공개적으로 NPT를 위반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첫 사례가 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또 북한은 앞으로 반드시 신뢰할 만한 비핵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이 수년째 국제기구의 핵 사찰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IAEA는 언제든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에 정착해 사는 탈북 난민들이 최근 대북 반체제 활동을 적극 펼치는 단체 자유조선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압제받는 주민들을 대신해 독재 정권에 적극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과 다르지 않다는 건데요. 다만 지나치게 강경 노선으로 흐를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씨 정권의 세습을 끊겠다며 해외 북한 대사관에 침입하고 3.1절에 북한 임시정부 건립을 선포하며 대북 반체제 활동을 적극 펼치는 자유조선. 국제사회에선 국제법까지 어기는 이 단체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미국의 난민주의를 받아 정착해 사는 탈북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냈습니다. 미국 남부에서는 에이브라햄 전 씨는 자유조선의 활동을 2차 세계대전 시절 한국인들이 일본의 식민지배 대응에 싸웠던 상해 임시정부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망명 정부를 설립했지만 외국에다 했다는 거는 정말 옛날에 뭐 상해 임시정부나 같잖아요. 그게 그런 걸 하나 만들었다는 건데 그건 사람들이 많은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3대 독재 세습과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에 대응해 말만 앞세우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투쟁하는 건 독립운동과 같다는 겁니다. 전 씨는 자유국가에서 테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스페인 법원이 자유조선의 일부 관계자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이해한다면서도 왜 자유국가만 독재 테러국가에 관대해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사주로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로 독살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 사건은 사실상 처벌받는 사람 없이 종결되고 자유조선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놔두고 오락일지 않고. 근데 그 말레이시아 정부가 그건 뚜뚜미지 하고 또 태인이라는 나라는 국제법을 지키느라고 자기네 나라에서는 폐로가 용납할 수 없다. 유엔 회원국이고 자기네. 그리고 또 유럽의 유럽연합에 소속되고 이렇게 된데 근데 그게 세상에 있지도 않는 그런 독재 정권인데 거기에 대항해서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간다 그래도 자랑스럽게 감옥 옥살이를 한다 그래도 독립운동하다가 옥살이 했구나 난 갔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망명한 태용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도 지난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자유조선의 활동을 선각자에 비유했습니다. 옛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했던 안중근과 윤봉길 의사들의 의거를 당시 일본과 국제 여론은 테러 행위로 규정했지만 지금 한반도에서는 이들을 자랑스럽게 기록하는 것처럼 자유조선의 활동도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란 겁니다. 태정공사는 그러면서 이런 활동을 인간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묘사했습니다. 미국 동부에 사는 소피아 씨도 자유조선의 활동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며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휴먼 라이트 이런 걸 하는데 뭐 국적이나 민족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나와서 법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게 잘못된 행동이지만 잘된 행동으로 그 힘 있는 능력 있는 주름이 만나도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이해가 가죠. 그래도 힘 있으면 하겠는데 힘이 없으면 못하죠.
북한의 가족과 꾸준히 전화통화하고 있다는 소피아 씨는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누군가 북한 정권을 압박하지 않으면 주민들만 더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라도 바꿔야지. 누군가 이 세대에 못 바꾸면 평생 북한이랑 땅은 저렇게 지옥같이 살 건데.
미국 서부에 사는 안드레 박 씨는 자유조선의 활동이 북한 내부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70년 동안 넘게 눌려 살았기 때문에 아주 공포만 가지고 있지 자기가 그렇게 뭐 혁명을 하겠다, 개선하겠다, 지지하겠다 그런 자체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런 단체가 생기면은 좀 의식이 바뀌지 않겠나 북한 사람들한테도.
북한 주민들은 해외 반체제 단체가 북한 대사관을 습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장 믿기 힘들겠지만 북한 최고 전엄의 허상을 계속 타격한다면 현 체제에 불만이 있는 간부들도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파견 해외 노동자 출신인 박 씨는 북한 정권도 이런 활동을 큰 위협으로 느낄 것이라며 불씨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또 다른 테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조선은 자신들을 북한을 탈출해 세계 각국에 있는 한인과 결집한 탈북민 조직이라며 행동으로 북한 내 혁명 동지들과 김정은 정권을 뿌리채 흔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탈북민이 이 자유조선의 강경 노선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자유조선의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한 탈북민은 VOA에 북한 정부의 압제에 대응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도 자신은 그런 강경 노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합법적이고 국제사회를 규합해 할 수 있는 활동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노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탈북민은 그러나 북한 인권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은 노선이 다른 자유조선을 비판도 하고 우려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노선은 다를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자유를 찾고 인권을 존중받는 세상이 오길 염원하는 마음은 한결같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의 많은 탈북민 단체들이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미 국무부 지원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제안서 작성 등 과정과 절차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07년에 설립된 탈북민 단체인 북한 민주화위원회 허광일 대표는 최근 심각한 자금난으로 사무실을 유지하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정말 이름 없는 독지가들이 한 푼 두 푼 이렇게 모아서 그전에 한 6개월씩 그 좀 다 월세가 좀 미납되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분들이 동무로 인해서 겨우 이제 월세를 미꿔가고 있습니다.
허 대표는 이전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중소기업들마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신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실 임대료라도 벌기 위해서 24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기업 회장의 비서자리 등을 알아보고 있지만 나이가 많다며 써주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대표는 일부 탈북민 단체장들은 신용카드 불법 할인에 연루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탈북민 단체들이 직간접적인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탈북자 동지회는 2년 전 국정원의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단체 서재평 사무국장은 연간 최대 1억 3천만 원, 미화로 11만 4천 달러를 지원받았었지만 2017년 12월에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측으로부터 탈북민 단체에 대한 지원이 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아 지원을 중단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후 사무실 규모를 대폭 축소해 이전하고 상근 직원 4명을 모두 내보냈다며 지금은 단체 명맥만 유지할 뿐 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는 앞이 안 보이고 내년이면 이 상태로 가면 내년이면 사무실 문도 그냥 닫아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서 국장은 탈북민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인식이 너무 치졸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출신 탈북자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군부대 강연이나 국방부가 발주하던 북한군 관련 연구사업이 모두 중단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그 논문이나 이런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 거기서 뭐 저희 쪽 오다를 받으면 예, 그 책을 쓰고 거기에 나오는 비용을 가지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 자체를 지금 다 안 하잖아요. 지금 국방부에서도.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위한 정보 제공 활동 등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우 월 120만 원 미화로 1,055달러인 사무실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해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연대 김태희 대표는 그동안 자신의 주요 활동이었던 국가보훈처 안보강사와 민방위 안보강사 자리가 모두 사라져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근 직원을 내보내고 겨우 사무실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거나 수익활동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기에는 한국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있는 기업들도 지금 팡팡 지금 문 닫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기본 원자금을 들여가지고 과연 우리가 실성 있는 걸 해야 되겠냐.
김 대표는 지금으로서는 생존을 유지하는 것만도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한국 정부의 탈북민 단체 지원이 주로 기획 공모 방식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총리실과 산하의 거의 모든 부처에서 하던 북한 인권 관련 공모들이 거의 모두 사라졌고 기업이나 독지가들로부터 후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단체들은 이미 사무실을 폐쇄했고 어떤 단체들은 사무실 운영비 마련을 위해 단체장이 막노동에 뛰어들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다행히 자유북한 방송은 지난해 7월에 미 국무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의 탈북민 단체들이 국무부의 기획 공모에 지원해 좋은 결과를 얻는 일이 아주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센서티에서가 이번에 단체장들한테 거의 공개 주문을 했죠. 국무부에서 새로운 기간을 지금 발표했으니까 단체가 기획 공모를 해서 국무부에서 그 오다를 따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은 지난달 20일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와 기관들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대상은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그리고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과 북한의 인권 유린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총 600만 달러로 마감 시한은 5월 17일입니다.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이제는 탈북민 단체들이 국무부 지원금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 일 때문에 이번에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지원금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 탈북자들 영어를 못하니까 프로포즈를 제대로 잘 쓰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그 동서남부라든가.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최정은 대표는 국무부로부터 활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안서 작성 능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국무부의 지원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정권이 인권을 개선하고 개혁 개방 결단을 하지 않으면 자유조선 같은 반체제 단체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자유조선은 31일 김정은 정권이 자유의 명령을 거부할수록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왜 북한 같은 최악의 독재 국가에 대항하는 반체제 인사나 단체들은 없는 것일까? 북한 인권 관련 국제 행사에서 자주 제기되어 온 질문입니다. 옛 소련을 비롯해 동유럽 공산국가는 물론 중국과 쿠바, 베트남, 아랍의 독재 정권엔 수많은 반체제 단체나 유명 인사들이 나라 안팎에서 반독재 투쟁을 펼쳤지만 북한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이는 북한 내부의 철저한 공포 정치와 더불어 탈북 망명 인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사람들이 망명해갖고 해외로 가서 일단 좀 많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 많이 정착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로 힘이 있으면 그러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뭐 현재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탈북자들이 3만 1,500명밖에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원수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최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반체제 단체 자유조선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북한의 김씨 정권에 대응한 반체제 활동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7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독살된 뒤에 등장했습니다.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제3국행을 도우면서 국제사회에 알려진 이 단체는 북한 김씨 일가의 세습을 끊어버릴 신념으로 결집된 국내외 조직이라고 선전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2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침입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게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스페인 대사관에서 습득한 정보들을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사건이 미 정부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적어도 용의자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북한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 사건을 엄중한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조선은 그러나 북한 정부의 이런 입장 발표 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정치범 수용소 해체,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개혁 개방 등을 언급하며 북한 정권이 자유의 명령을 거부할수록 김정은 정권은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3월 1일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김씨 정권의 타락한 노예로 계속 남아있다며 임시정부 건립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 이 임시정부는 인권과 인도주의를 존중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근간을 세우고 모든 여성과 남성, 아동의 존귀하고 분명한 존엄성을 존중한다.
이 정부가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
자유조선의 이런 활동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단체의 실체를 언론을 통해서만 접했기 때문에 활동이나 영향력을 평가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든 국민의 바람을 계속 무시하기로 선택한다면 옛 공산 유럽과 소련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at any country that chooses to ignore the will of its people will face the kinds of problems that
킹 전 특사는 이어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한다는 측면에서 대북 반체제 단체와 기존의 인권 단체들 사이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변하지 않으면 이런 반체제 활동은 더 증가할 수도 있다며 다만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의 활동은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처럼 나라 안팎에 잘 알려진 인사가 국내에서 반체제 활동을 할 때 강력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북한처럼 국민과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나라에서는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겁니다. 스칼레트 사무총장도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반체제 단체의 활동에 대해 언급하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단체가 활동한다는 것에 대해 북한 정권도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이러한 반체제 인사들과 단체들이 생겼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김씨 일가의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발전이거든요.
기존의 북한 정권을 위협하는 대한민국과 기독교 외에 반체제 단체까지 생겼기 때문에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스칼레트 총장은 자유조선의 일부 과격한 방법을 지지할 수 없지만 변하지 않는 북한 정권의 강력한 행동을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이 단체를 맹목적으로 비판하기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실질적인 인권 개선과 개혁 개방 노선을 걷지 않으면 자유조선과 같은 더 많은 반체제 단체들이 등장해 북한 정권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4년째 계속되면서 북한 경제 여기저기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 길이 막혀 탄광이 문을 닫는가 하면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공장도 돌지 않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대북 제재가 본격 시작된 것은 2016년부터입니다. 그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광물과 무기 수출 등 돈줄을 끊기 위해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후 두 차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안보리도 2년에 걸쳐 한층 강화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2371호, 2375호 그리고 2397호를 차례로 채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6년을 기점으로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가진 고강도 제재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입니다.
2016년 이후는 그야말로 유엔 안보리가 나서고 또 미국 재무부까지 나서서 입체적인 그 제재를 들이대니까 이렇게 중국도 이제 북한의 비핵화에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 미국과 협력을 했기 때문에 2016년 이후에 대북 제재야말로 실효성을 가진 지배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북한 중국 간 무역 자료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선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크게 줄었습니다. 북한 무역의 90%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데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은 24억 6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51%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 수출은 거의 붕괴됐다고 할 정도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2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87%나 줄었습니다. 같은 해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3%가 준 22억 4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는 북한의 돈줄이 거의 끊어진 데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20억 달러의 적자를 본 것을 의미한다고 미국의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말했습니다.
Most of China's exports to or imports from North Korea have plummeted, you know, 90%.
직격탄을 맞은 것은 북한의 광업 분야입니다. 광물 수출은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입니다. 석탄과 철광석 수출은 북한 수출의 40%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에 이릅니다. 또 석탄 수출로 번 돈이 노동당과 군부, 국영기업, 돈주, 장마당, 그리고 광부 호주머니로 들어가야 경제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제재로 석탄 수출이 중단되면서 하루아침에 돈줄이 끊겼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군부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북한 통일전선부 간부 출신 탈북민 장진성 씨는 말합니다.
특히 그 군이 군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 경제의 상당수가 그 석탄을 그 독점권을 군에게 줬기 때문에 그 석탄을 팔아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외화로 군복천이나 그다음에 이런 거기에 필요한 군수물품들을 사올 수 있는데 이 석탄이 끊기다 나니까 군 경제가 많이 망가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물 수출길이 막히자 북한 당국은 석탄을 발전소 등 국내 소비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한국통일연구원의 인강택 석자 연구위원은 지적했습니다.
일단은 뭐 내수로 많이 이제 돌려진다고는 하는데 내수용으로 돌려지는 게 수출했을 때보다도 더 활발하게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뒷받침되는 게 아니라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어려워진다고 그러는 거죠.
수출이 안 되자 평양의 고급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는 지난해 8월 이후 평양의 고급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 2~30만 달러에 거래되던 70평 크기의 평양 중심가 아파트 가격이 8월에는 5만 달러 이상 떨어졌습니다. 또 10만 달러에 거래되던 평안남도 평성시 역전동 아파트 가격도 7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아파트 가격 폭락도 제재의 여파라고 말했습니다.
평양의 여명거리, 창전거리 이런 제일 비싼 아파트들도 신흥부자들이 등장하고 노동당과 군부의 외화벌이와 관련된 고위 간부들이 이런 부동산 일종의 투기를 해서 그걸 또 여러 채 사들여서 임대를 하는 방식. 이거 하나 이제 재테크 방식인데 이것도 이제 아파트 값이 뭐 거의 뭐 3분의 1 이상 떨어지고 어떤 땐 절반까지도 떨어졌다는데 이 자체가 결국은 외화가 순환되지 않는다. 외화가 고갈됐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
수출로 먹고 살던 노동당과 군부사나 무역회사도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그동안 중국에 대한 수출로 먹고 살던 많은 무역회사들이 망했거나 개점 휴업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신흥부유층인 돈주들도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주들은 그동안 중국과의 의료 인가공과 광물 수출에 뛰어들어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수출길이 막히면서 큰 손해를 보거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는 돈주 대신 빚주라는 말도 나온다고 아시아프레스는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자재와 부품 수입이 잘 안 되면서 공장과 기업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책 제철소가 돌아가려면 철강 생산에 필요한 코크스를 중국에서 사와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제재로 인해 코크스를 수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공장이 잘 돌지 않는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서도 확인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평안북도 신의주 방직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재와 자금 노력 타발만 한다며 공장 관계자들을 질책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보수도 하지 않은 마구간 같은 낡은 건물에 귀중한 설비들을 들여놓고 건물 보수를 땜때기 식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이 안 되면서 외화 사정은 한층 빡빡해졌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석탄과 무기 수출, 관광, 개성공단, 해외 노동자 송금, 임가공 등 대여섯 개 경로로 외화를 조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수출길이 막혔으며 연간 9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던 개성공단도 2016년 2월 폐쇄됐습니다. 외화 부족은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자금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기업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노동당 39호실에 상납해왔습니다. 그러면 북한 수뇌부는 이 돈을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사치품을 구입해 당간부와 군 장성에게 하사하며 정권의 통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39호실도 외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 39호실 산하 경흥지도국 당위원장 리철호는 2017년 12월 발간된 노동당 기관지 근로자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제재로 인해 외화벌이가 지장을 받고 있으며 유류 공급 제한으로 주유소를 폐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외화 부족은 북한 당국의 특별 공급도 중단시켰습니다. 과거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나 당 창건이라는 쌀과 술, 과자 등을 주민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아무런 특별 공급이 없었다고 탈북자 출신인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말했습니다.
구구절에 이제 식량 특별 공급 주려고 하면 해외에서 쌀을 사들여야 되는데 달러를 가지고 사람들이 먹는 그런 쌀을 사들여기는 싫으니까 그냥 밑에 각 도시, 군, 또 그리고 공장 기업소에서 명절용 상품을 반드시 공급하라 이렇게 지시 떨구는 것으로서 다 이제 군땜을 했죠. 이번에는 정말 손가락을 쫄쫄 빨았다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주목할 점은 제재의 효과가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석유 수입이나 석탄 수출처럼 외화와 직결된 분야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반면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민간 경제는 그런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재에도 불구하고 환율도 1달러에 8,000원 선을 유지하고 있고 쌀값도 킬로그램당 4,500원 선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제재로 인해 북한의 국영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간 시장은 오히려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tate economy that is probably having like minus 10%. I'm just guessing. A very steep.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외화 보유 규모입니다. 북한이 충분한 외화를 갖고 있다면 지금처럼 해상 환적 등을 해가며 그럭저럭 2, 3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화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낼 경우 경제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물가와 환율이 오르는 것은 물론 더 많은 공장과 기업이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가 4년째 계속되면서 북한 경제는 점점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난국을 어떻게 헤쳐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 미국 대학 소개, 동북부 뉴햄프셔주에 있는 다트머스 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22년 4월 3일 소련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이 러시아 공산당 초대 서기장에 취임합니다. 러시아 혁명가인 블라디미르 레닌은 하루 전 열린 공산당 대회에서 공산당 서기장이라는 직책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레닌은 오래전부터 자신을 지지해왔던 스탈린을 초대 서기장으로 추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2년 뒤 레닌이 사망하자 최대 정적이었던 트로츠키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스탈린은 이어 피해 숙청을 감행해 1936년부터 3년에 걸쳐 당 중앙위원 139명 가운데 100여 명을 총살하고 대의원 2천여 명 가운데 1천여 명을 체포하는 등 철권 통치를 펼쳤습니다. 스탈린은 또한 공산당의 선전 매체를 동원해 자신을 빛나는 태양과 삶의 지주로 신격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스탈린의 무자비한 철권 통치는 1953년 그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스탈린 사망 후 그의 후임인 니키타 후르시초프 공산당 서기장은 스탈린 격하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1897년 4월 3일 헝가리 무곡으로 유명한 독일의 신고전주의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가 향년 64살을 일기로 타계합니다. 1833년 독일 북부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브람스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게 됩니다. 브람스는 10살 때 베토벤과 바흐를 추구하는 고전주의자였던 에두아르트 마르크센으로부터 피아노 교습을 받게 됩니다. 스승 마르크센의 영향으로 브람스 또한 바흐와 베토벤 음악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전 형식의 신선한 예술미와 뛰어나고 새로운 기교를 융합한 기법으로 헝가리 무곡과 대학 축전 서곡, 알토 랩소디 등 수많은 명곡을 남긴 브람스. 그는 현재까지 낭만파 시대의 거장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